뭐이 시간에는 특별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예. 소개하면 더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예. 우리 잘 아십니다. 그죠? 이대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 혼자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이번에는 아내와 같이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사역을 현지인 우리 동역자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런던을 좀 보고 또 조금 쉬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위해서 잠깐 왔습니다. 런던을 보면서 느낀 게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대로다. 그대로인 그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낀 것 같아서 또 그런 또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주님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Am Sam'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보신 성도님들? 몇분 계시네요. 예. 참 오래된 영화인데 아직도 그 감동이 이렇게 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지적 장애로 7살 지능밖에 안 되는 이제 샘이 아빠입니다. 그의 딸 루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루시의 엄마인 레베카는 그 루시를 낳은 후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러 어려움과 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아빠 샘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를 잘 키우게 됩니다. 근데 루시가 7살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시가 자라면서 이제 아빠의 지능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아빠보다 더 지능이 나아지게 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학교 수업을 게을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복지사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샘은 아빠로서 양육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아빠인 샘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루시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훌륭한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법정 싸움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7살 지능밖에 되지 않은 아빠 샘은 이 과정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부모는 한결같아야 되면서 또 동시에 인내해야 되고 들을 수 없는 상황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아들들이 이제 많이 커서 이제 한국을 떠날 때는 두 살, 네살 아주 아기였는데 지금 벌써 대학을 둘다다 들어갔습니다. 참 귀하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참 야, 내가 정말 아빠로서 자격이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절망감도 느껴보기도 했고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은 아빠인가 고민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또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데 대한 도전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이야기에 정성 들여서 귀 기울이지 못한 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 11절에 하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이두 아들이 커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르짖는 그 고통 가운데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함에 의해서 얻게 된 결과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이유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에 하나님은 늘 그 마음을 두셨습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함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다르지만 그보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에 의한 가난과 억압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빛을 잃고 그 악과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들의 소리를 외면하셨다면 굳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그 소식을 여전히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이렇게 진정으로 들으신다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면 교회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리아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벌써 8년째입니다. 6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그 죽음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넘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아가는 레바논의 인구가 4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00만 명이 넘는 15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힘들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 난민들도 레바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레바논에 더불어 인접국가에 있는 많은 난민들은 유엔에서 세운 그런 캠프에 들어가지 못하고 80% 이상의 난민들이 현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물질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난민들은 건물들을 빌려서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대부분 엉성한 텐트에 하루하루 밭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이 난민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유엔 학교나 현지 저희 같은 단체들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구걸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뭐 일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의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질병들이 생기고 그 질병들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함으로써 그 질병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이 의료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민들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다치고 상처받고 또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서 굉장히 그 두려운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 이슬람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슬림이면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슬람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믿음을 떠났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많은 시리아는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사역을 하기에 굉장히 닫힌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레바논에 넘어오고 이 난민들이 레바논뿐만 아니라 많은 인접 국가나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라고 하면서 그 북아메리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많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오히려 그 오랜 동안에 닫아두었던 장벽들이 복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선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기초한 교육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가면서 그게 영향력을 받고 가족에게 그리고 그들이 같이 있는 공동체에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중동 땅에 참 새로운 방법으로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있음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의 사역은 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하고 또 베이루트 인근에 국경 근처에 많은 난민들이 캠프를 텐트를 짓고 살고 있지만 또 그보다 또 더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사람이 도시 난민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시 난민들이 많은 렌트를 지불하고 또 그곳에서 직장을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시 난민들이 더 어려운 상황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 난민들은 갈 곳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그 도시 난민 주변에 클리닉을 세우고 그 난민들을 의료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바논은 중동 땅에 있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한 40% 정도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예전에는 60%였지만 지금은 약 40%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물론 복음주의 기독교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대부분 구교, 캐톨릭, 그다음에 올스톡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의료 사역을 하면서 이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그 교회들이 난민 사역들을 저희들이 의료적인 부분에서 많이 돕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업데이트된 영상을 하나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준비되면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